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는 로마서 6장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지어도 좋은가 하는 질문을 야기시켰다는 것을 6장 1절에서 만났고, 우리가 은혜로 얻은 이것이 죄와의 단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죄로 다시 돌아간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죄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죄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신분과 지위에서 그리고 죄의 영역과 통치에서 우리가 이제는 끊어졌다 하는 것과 죄의 생각, 죄된 성품, 죄된 본성이 없어졌는가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도 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죄에 대한 습성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신자가 어찌하여 죄에 대한 생각과 습성과 죄를 짓는 실패가 생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5절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는 오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을 만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죄의 몸이라는 것이 무엇을 지칭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 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여태껏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은 죄의 신분, 죄의 영역에 속한 우리의 지위가 아니라 죄의 성품에 대하여도 죽은 것을 말한다라는 이들이 있고, 저나 또는 제가 따르고 있는 학자들은 성품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신분에 대하여만 죽은 것이라, 그리고 여기 6절에 나오는 죄의 몸은 그런 의미에서 성품을 가르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 속에서 신분으로서의 우리와 성품으로서의 우리를 구별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이 둘을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지, 즉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것을 중단한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것과 그것을 옛사람이라 얘기하고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과 죄의 성품과 습성을 거기에 하나로 묶고 있는지, 둘을 나누고 있는지를 먼저 성경을 따라서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6장 10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라.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나 12절에 오면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거기서 나오는 너희 자신과 11절에 나오는 너희 자신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절에서 너희 자신은 우리의 뭐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에 가장 중심되는 핵심되는 우리의 존재 근거들, 우리의 존재에 존재되는 핵심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그것이 우리입니다. 신분으로서의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며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우리입니다. 1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로 이어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죽을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너희 자신은 앞에 있었던 신분으로 취급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똑같은 우리 자신이지만 신분과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서의 우리 몸입니다. 이 둘이 다른 것임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앞에 것은 죽은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지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냐 하면 우리 자신을 얘기할 때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운명으로서 우리를 말하는 것과 아직도 남아있는 옛 성품과 옛 습관과 불완전함으로 있는 우리를 둘을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어느 일부는 저기에 속했고 어느 일부는 아직 아니고로 나누어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을 두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신분과 지위와 운명으로서의 우리와 실제로서의 우리를 나눠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걸 7장으로 가보실까요? 로마서 7장 15절에 가면 좀 더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신자된 그 우리가 두 마음, 두 법, 두 존재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를 향하고 거룩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냐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한다면 이건 내가 아니다. 나는 원래 죄를 원치 않는다. 이제는 나는 의를 원한다. 그런데도 내가 왜 죄를 짓느냐.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 아주 그 핑계되기 좋은 표현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정확한 신자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기도 한 아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진술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뭐를 보느냐 하면 우리가 분명히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며 더 이상 죄를 소원하지 않고 의와 거룩을 소원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나 자신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일어났고 새롭게 창조됐고 이제 새롭게 허락받은 것이 내 온 전체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죄의 뿌리가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옛 성품이요. 아직 다 완전해지지 않은 나의 일부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나의 아직도 불완전한 어떤 모습인 것입니다. 신분과 지위와 운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하면 성경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것과 이루어 나가실 것을 만납니다. 이룬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 우리에게 확언된 우리의 운명, 영원한 약속들입니다. 그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냐 그러면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성품들입니다. 이것을 신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이 이 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의 성품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내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으로 볼 때는 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 성품과 나를 아직도 죄짓게 하는 어떤 영향력들이 결국 나를 장악하거나 나를 그것으로 그걸 운명이 되고 결과가 되게 끌고 가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그건 내가 아닙니다. 나는 뭡니까? 나는 결국 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승리로 가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아닙니다. 분명히 나누셔야 됩니다. 그것도 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건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건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신자는 그것으로 끝장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로 끝장나지 않습니다. 뭐로 끝장이 납니까? 우리는 은혜와 거룩과 의와 생명으로 끝장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아직 남아있는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거나 우리를 그 죄가 끝장으로 가는 자리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거나 우리를 장악하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로마서 6장 6절로 돌아와서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이제 분명하게 정의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는 말이 정확히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옛사람은 여기서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고 여기서 죄의 몸이라는 것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 죄의 뿌리, 옛 성품을 가르치는 줄로 압니다. 성경 속에는 이 옛사람이란 표현도 옛 신분을 얘기하지 않고 옛 성품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만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표현을 받을 때는 그 옛사람이 옛 신분이 아니라 옛 성품인 것을 봅니다. 이 죄의 몸이 멸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만 그 죄의 몸이 멸했다면 옛날 옛 성품이 멸했다면 왜 다시 죄를 짓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죠. 이건 표현에 좀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 말 성경이 정확한 번역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가시면 똑같은 표현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그랬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말 표현은 없이 하시고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표현에는 destroy를 사용해서 멸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정확히 오늘 우리가 본 6장 6절에 있는 이 죄의 몸이 멸하여 이랑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쓴 멸망시킨다든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는 없앤다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없앤다는 표현이 아니고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없애는 것과 무력화시키는 것은 다릅니다. 마귀는 지금 없애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멸망받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 멸망을 받느냐면 주님 재림하셔서 주님께서 그를 무저갱에 영원한 불못에 던질 때에야 이제 멸망받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순간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의하면 그가 멸망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무력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무력화시켰다는 건 뭐냐? 더 이상 마귀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전엔 사탄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는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럼 우린 죄를 짓습니다. 왜요? 그는 아직 없어지지 않았고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는 아직도 우리를 속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공갈을 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는 우리의 주인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 옛날 습관이 남아있고 옛날 경험이 있어서 그가 공갈을 치면 꼼짝을 못하고 그가 유혹을 하면 말려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짓는 죄는 그런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의 인격 속에서 떠나갔습니다. 죄는 우리의 원리가 아닙니다. 아까 본 로마서 7장에서 표현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의 법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를 쫓고 거룩을 쫓으며 생명을 쫓습니다. 그러나 죄는 아직도 우리 몸에 그 영향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의를 쫓으며 생명을 쫓으며 진리를 쫓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몸에 죄의 잔재가 남아서 우리가 기껏 마음속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했다가도 그 영향을 받아 그것이 구부러지고 막히고 급기야는 죄가 원했던 것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조금 전에 본부와 같이 24절에 있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하는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거다. 우린 늘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마음속으로. 이건 신자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만이 의와 거룩과 진리와 생명과 영원을 따르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몸에 죄의 영향력과 구습이 남아있습니다. 옛 성품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보통은 집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24절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론 25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앞에 뭐였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라는 절망의 부르짖음 다음에 왜 감사하리로다가 나와요? 그리고 감사하리로다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근데 왜 감사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그리고 늘 누가 이긴대요? 죄의 법이 이기는데 왜 감사해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에게 진다 할지라도 그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그 통치 아래 들어가거나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지 우리를 죄의 통치 아래로 그의 소유로 다시 붙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가 착한 일을 해도 착한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라고 해요. 신분이. 신자는 죄를 지어도 나쁜 신자라고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다른 존재, 말하자면 우리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결국 하늘나라에 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고 그 옛 성품이 남아있는 것을 성경 끊임없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8장 10절로 가봅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이 두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험에 지고 죄를 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요. 그 신분이 바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것이 얘기하는 것. 죄가 우리 몸에 아직 그 영향력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몸이 그래서 죄의 원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도 꼭 거룩한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 꼭 우리 몸뚱아리만을 지칭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로 죄의 영향력이 주로 남아 있는 건 아직도 몸입니다. 그렇죠? 많은 본능 속에 우리의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욕심, 자존심, 빈정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속에 남아있는데 그것을 몸이라고 그저 얘기를 하죠. 육신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뚱아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영향에 더 많이 아직 쩔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고칠 때 먼저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생각을 고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고친 생각이 몸에 익숙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김유신이 술 먹고 짐 아래 탔더니 천관녀의 집으로 갔겠습니까? 습관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버티고 버텨도 습관이라는 것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법칙이 오래 남는 법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뚱아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 속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이지 우리의 몸뚱아리를 없애라고 해서 금욕적으로 되고 이 자학적으로 되고 무슨 수도승이 되고 하는 것을 경건하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또 알리는 성경 구절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뭘 기다린다고요? 우리 몸의 구속.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분과 지위에서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습성과 그런 거룩함에 있어서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수준과 성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이런 몸이나 물질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죄가 우리의 인격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렇죠? 우린 생각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소원과 모든 소망, 모든 것에서 죄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은혜가 내 인격 전체를 지배합니다. 은혜가, 의와 거룩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아직도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죄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의 몸을 육신이라 그럽니다. 육신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것이 몸이라 그랬듯 아까 죽을 몸, 죽을 몸 그러는 것은 이 몸은 없어지고 정신만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죄의 원리대로 우리가 쓰여질 때, 그의 도구로 쓰여질 때는 우리를 육신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닙니다. 육신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가 아닙니다. 속사람, 겉사람 그럴 때도 속사람 무슨 저 속에 무슨 회충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고 겉사람은 이 껍데기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여러분 그 예태 목사님이 하시는 식으로 뭐 겉사람을 죽이는 것 그래갖고 쓰러지는 것이 겉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건 껍데기만 짓는 것이나 죄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그때는 여러분 육신에 거한다라는 성경이 그걸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대조하기 위하여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것이지 이 물질적인 것, 이것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넌센스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그 습관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생각과 행동에서 그것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이 모든 것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운명은 결정적입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 왜 기다려야 된다고요? 우리 몸의 온전한 변화를 위해 우리 성품의 온전한 완성을 아직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겪는 실패, 죄에 다시 빠지는 것을 여러분으로 보지 마시란 말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절망하는 것도 납니다. 그럼 어디에다 나를 둬야 되죠? 그 절망하는 나에다 우리를 둬야 됩니다. 내 실패는 죄를 다시 짓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갈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신자가 겪는 가장 큰 그 유혹이 뭐며 실패가 뭐냐 그러면 이 죄에 잠시 빠지는 것, 죄를 다시 짓는 실패가 그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 같이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망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평양을 가야 되는 존재라면 여러분이 서울에서부터 뒤로 수원을 가거나 천안을 가거나 대전을 가면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되짚어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 것만큼 다시 돌아와야 본전이고 그 다음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국 평양을 가야 되는 존재라면 거꾸로 가면 갈수록 손해이지 여러분이 거꾸로 가서 결국 부산 가서 끝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신자된 운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무엇이 구원해내느냐 하면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나는 결국 평양 못 가고 부산 가고 말겠구나. 그래서 그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어야지.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가다 정신을 어디서 차리고 돌이킬 수 있느냐 하면 나는 결국 평양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일로 가는 건 미친 짓이다가 여러분을 구원해낸다고요. 그것이 성경이 여러분을 위로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전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우침을 여러분에게 주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본문 다시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분명해집니까? 그래서 얘기해요.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유일지어다. 너희는 이제 구원 얻은 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못하게 하라. 너희는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것이 성경이 신자를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화에 관한 내용이지만 로마서 6장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성화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칭의가 어떻게 성화의 철저한 근거가 되느냐를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으니 나갈 길은 성화밖에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결론이 뭐냐면요. 12장.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가 결국 뭐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결국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꼽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사업 위주입니다. 종교적인 행사 위주예요. 선교를 하는 것도 좋고 전도를 하는 것도 좋고 구제를 하는 것도 좋고 뭐든지 좋습니다. 이건 너무 잘못하면 신자들의 신앙의 핵심을 오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느냐면 여러분 선교를 한다 그러면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선교사로 나가거나 선교사를 돕는 후원자가 되거나 이렇게 돼요. 구제를 한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힘써서 같이 도와주거나 혹은 또 돈으로 지원을 하거나 그럼 둘 다 뭐가 돼? 재주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해요. 한국교회는 자꾸만 신앙이 어디로 가냐? 능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가다 보면 똑똑한 자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가 평가를 받습니다. 이건 참 큰일 날 오해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그게 아니라 신앙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구원을 얻은 자로서 새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남겨진 옛 성품을 몰아내고 새 사람을 입는 싸움으로 가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는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목표예요. 최고의 싸움이요. 최고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와 전혀 무관합니다. 종교적인 행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훨씬 많이는 여러분 자질구레한 일에서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 속에서 자존심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는 오해에서 세상적인 유혹에서 여러분이 신자로서의 변환 그래서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성품을 입은 여러분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여러분을 증명해야 되고 여러분을 진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는 특별히 오해를 많이 스스로가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종교적인 사업, 신앙적인 어떤 형태의 일들에 몰두하고 있는 자들, 여전도회 회장, 성가대 솔리스트 이런 일을 하고 나면 어떤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딴 데에서 대단히 못되게 구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에게도 아주 큰 시험이고 장로라든가 하여튼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두드러진 그 오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들도 어떤 소원을 하게 되냐면 보란듯이 한번 그런 멋진 일을 할 능력을 자꾸 하나님께 달라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일을 주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런 큰 돈을 낸다든가 어떤 재능을 나타낸 사람들에서 끊임없이 열등감을 가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너무 아픈 데를 찔러서 죄송합니다.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교회에는 아무도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이 옛 성품을 몰아내서 쓸데없는 싸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려면 심리를 가는 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결국 이 싸움의 승리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는 전혀 신앙과 무관합니다. 전혀 신앙과 무관합니다. 여러분의 싸움을 이 신령한 싸움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싸움이 여러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은 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겨야만 됩니다. 이기기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졌거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을 알리셨습니다. 우린 실패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제 우리 모두로 힘있게 신앙으로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하사 주를 닮게 하시고 주의 자녀답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히시사 그 거룩함과 온전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